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4월 21일 수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과 함께 에드워드 윌슨의 창의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고, 그리고 또 창의성의 기원을 찾아볼 때 이게 한참을 걸어 올라가서 걸어 올라갈 수가 없네요. 뭘 타고 가야 되는 수준인데 지금 타임머신을 거의 뭐 신석기 이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각각의 시대에 맞는 창의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생존하기 위한 전략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2부 들어와서 그러면 이 책 속의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뭐 지금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는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인 인간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걸 기술할 때 역사 시대니까 뭐 5000년 뭐 그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석기 시대 그럴 때도 올라가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 책에서도 그렇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본성 뭐 그러니까 창의적인 본성 뭐 가상에 대한 이런 것들 하는 네. 그런 것들 따질 때 대략 100만 년 정도까지 올라가요.
너무 아찔하네. 아니 그 지난번 시간에 우주로 갈 때도 그 우주로 치는 게 그때 몇 킬로미터라고 하셨죠? 아무튼 그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또 과거로 100만 년 전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올라가서 거기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호주에서도 작년에 막 산불 나서 엄청 오랫동안 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연에서는 산불이 자주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불씨를 갖다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닥불 같은 거죠.
네.
그런 거를 하고 낮에는 사냥을 하고 밤에 는 거기 모여서 모닥불 근처에 있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뒷담화가 생겨요. 낮에는 네. 사냥할 때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석기 시대 얘긴 거죠?
그렇죠. 100만 년 전.
100만 년 전. 그 당시에 이제 뒷담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낮에는 힘들잖아요.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죠.
뭐 잡아야 되니까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협동을 해야 되죠. 협업을. 그런데 밤에는 좀 이제 느슨하고 불이 생겼으니까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받고
네.
따뜻하고 이제 마음도 좀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쟤는 어떠네 이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너무 친근하네요. 느낌이.
그렇게 될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말만 하겠습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서 하고.
어머.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였네요.
사람 사는 그게 돼서
네.
그래서 그 불을 쬐는 모닥불 근처에서 인간의 어떤 인문학이 생겨났고 창조성도 생겨났고 이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도 하고 뭐 또는 뭐 거기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기억하기 위해서 뭐 길에 가다가 보니까 뭐 뱀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신화도 생기고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생겼으니까 사실은 문학의 기원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의 기원도 뭐 거기서 찾을 수가 있고
네.
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불을 사용하고 모닥불 근처에서 뒷담화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스토리텔링 애니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상이 엮이고 의도가 들어가고 뭐 그러면 조금 더 그 이제 어떤 상황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이 생기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인류가 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끝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또 오늘 이 책과 또 박사님의 이 상세한 전달을 통해서 이게 또 창의성과 문화와 예술로 이어진다고.
네, 그렇죠. 뭐 네. 불이 막 타고 산불이 나는 것 같더니 동물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타 죽었어요. 그걸 먹었더니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구워먹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서 진짜 뇌의 발달이 엄청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이상으로 잉여로 발달이 되니까 잉여 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놀고 남의 뒷담화하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네.
그런 게 이제 예술 행위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침팬치와 이런 애들과 다르게 이런 모든 것들의 이제 시작이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인식하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창의성 어떻게 기를까 할 얘기할 때 네. 그런 기원을 좀 알면 우리 몸속에 지금 녹아있는 창의 시대시대마다의 뭐 진실 시대시대마다의 창의성
네.
그 이런 걸 이제 오늘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사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기원을 거. 아는 것과 아닌 것과 규모 차이가 엄청나서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는 우리의 DNA 속에는 모순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 폭력적이었던 것이 정말 그 시대의 미덕이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생존을 위해서.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들의 약간 그 당시에 수컷 본능 같은 게 지금 남아서 문제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렇게 그런 본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학습시키기만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들 세계는 그런 모순되어 있는 이미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대책이.
그렇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고요. 뭐 N번방 사건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냥 다스리고 그 어떤 형량을 높인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방법론적인 거지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거를 뭐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냉정하게 보면 그것에서 나타나는 지금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수컷들의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대책과 교육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 통해서 좀 정말 어떤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은 지금 시대 과학과 기술의 시대니까 이게 내 과학과 기술의 창을 통해서 우리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땅히 인문학이 채용해서 채택해서 인문학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기에는 과학 만능주의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과학이 베이스니까 당연히 과학을 알아야 우리의 본성을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문학이 과감하게 너무 좁은 틀에서 인간만을 따지던 그런 전통을 버리고 과학을 포용해서 정말 21세기 인문학이 되자. 이런 거죠, 말하자.
아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창의성 그리고 인문학을 얘기할 때 석기시대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생경학에 다가왔던 것이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힘들죠.
그러니까 인문학의 범위를 좀 좁게 생각했던 거죠.
좁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문학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철학적인 질문들을 이제 과학에서 대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우주의 기원은 뭔가 이런 걸. 그렇다 보니까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세를 몰린다는 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그런 이제 위기를 타파하고 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포괄해서 그냥 인문학이라고 퉁쳐서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과학과 또 인문학 이게 정말 통섭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우리 카페인 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맥스의 서클스 듣고 가겠습니다. 수요일에 북카페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과 함께 에드워드 윌슨의 창의성의 기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이분과 이 이명현 박사님과 얘기만 하면 이 뭐 시간이든 거리든 규모가 일단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박사님에게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사실 이제 과학자로 훈련 받는다는 거는 천문학적 훈련 받는다는 건 이제 그런 시간과 공간의 스케일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어렸을 때야 뭐 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이제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얘기를 듣다가 보면 또 워낙 책과 또 책 그리고 과학을 다루는 책 또 그냥 과학 자체도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놀라나요? 100만 년이
그렇죠.
거기서 막.
왜냐하면 그 우리의 뇌는 이렇게 뭐 1m, 2m, 3m 요 정도 크기에 적합화되어 있고 고근처에 나타나는 적만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1초, 2초 흘러가는 그런 시간에 적합화되어 있게 이제 이게 굉장히 적합화되어 있게 진화하고 생존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민감하고 다른 세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민감하지 못한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재밌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위해서, 이 통섭을 위해서 과학의 어떤 분야랑 좀 이제 인문학 이렇게 좀 융합을 하면, 통섭하면 좋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에드워드 윌슨은 이제 기본이 생물학을 바탕으로 하신 분이고, 뭐 저같이 이제 물리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 생각이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서 뭐 고생물학이라든가 진화론 네. 이런 것들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문학이 이제 그런 것들, 여기 빅5라고 부르는 네.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더 인간답고 더 뭐 그런 인문학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은 뭐 그런 것도 사실 다 물질로 만들어진 거고 네. 원자로 만들어진 거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런 거야. 물리학이야. 막 이렇게 하는 또 좀 약간 거만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그 모든 게 그냥 다 물리학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모든 게 다 물리학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이 뭐 원자로 이루어지고 분자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들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체로서 그쵸. 이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물리학자들의 이해 폭이 그런 쪽에서 조금 적. 그 수밖에 없고 생물학자는 아무래도 생명 현상을 이제 현장에서 다루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인문학과 이렇게 결합이 될 때는 아무래도 네. 인간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진화 생물학이 먼저 인문학과 이렇게 섞인 다음에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아주 근원적인 것을 내려갈 때 그럴 때 이제 물리학적인 요소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워낙에 또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창의성을 네,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아마 이 교육이라는 형태가 조금씩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에도 창의성에 대한 그 교육의 욕구는 다 느끼고 있었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요즘에 이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좀 이렇게 조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해왔잖아요. 네. 생물학적인 진화를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최근 뭐 한 만 년 동안 농경사회 이후로는 문화적인 진화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문화적인 진화도 생물학적인 진화의 바탕을 둔 거지만 그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창의성을 얘기할 때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네. 인간만의 어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그렇게 좀 확대를 하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본능적인 것에부터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 이게 이제 화두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타고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타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자연스럽다고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폭력적인 것을 갖고 네. 있는 게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에 축적된 거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본능, 그렇죠. 어떻게 거슬러 이거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네. 자연스럽다고 해서 지금 21세기에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자면 창의성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시대에 다스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폭도 넓어지고 뭐 그 지금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기르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교육으로 넘어가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빅 히스토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역사를 볼 때 그냥 뭐 조선시대 이렇게만 보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맥락 빅뱅부터 시작해서 쭉 한꺼번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역사를 인식하자는 게 빅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네.
하는 거. 그다음에 스팀 교육 많이 얘기해요.
네.
그게 사이언스, 뭐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교육.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을 자연 속에서 자리매김해서 조금 정도가 뛰어난 어떤 지적 존재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포괄이 되는 거고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곳에서 올바른 창의성이 도출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가 아닌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그런 욕심 나거든요. 이 창의성, 창조성, 좀 창조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노력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 창의성을 어느 정도 갖고 뭐냐면 축적된 것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어 내가 틀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 얘기해 보면 의외로 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라든가 공감을 받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서 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뭐 질러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습관이 되면 이제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질문을 얼마나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질문으로 많이 쏟아내는가 네.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쵸.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거잖아요.
나의 이 창조적인 어떤 질문이 막 호기심이 솟아날 때 그걸 의외로 이렇게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게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되고요. 네. 음식 오늘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음식 갖고 그런 거 장난 많이 쳐보셨는데 저는 엄청 많이 해봤는데 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어때 특정한 아이스크림인데 거기다가 참기름 넣어서 먹는 거.
아 뭔가 음식에 이것도 융합인가요?
네, 근데 그런 거 해보면 의외로 네. 뭐 저랑 친한 정재승 교수님 이런 분도 저랑 똑같은 레시피로 어릴 때 그 참기름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아이스크림에 참기름. 네,
굉장히 좋아요.
그 좋아요?
정말?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근데 그때 처음 그렇게 하실 때는 어디서 풍문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맛있다라는 말을 듣고 하신 게 아니고.
아니요, 그냥 이제 어릴 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라면 같은 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그냥 저도 그냥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끓여서 먹어보고 뭐 중간에 넣어보고 뭐 숯불 먼저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자기에게 맞는 걸 찾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그 조리법을 약간 의심하면서 비틀어보는 거네요.
네, 의심하기도 하지. 저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평균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도발적인 소비자. 그러네요.
내가 해보겠다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내 평균을 살 필요 없지.
약간 그런 것들을. 그 다 잠재해 있다고 봐요. 네. 그거를 조금 내비치고 그런 걸 무시하지 말고 서로 좀 응원해주고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만 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작은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일상 속에서의 창의성을 기르는데 그런 태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학습에도 되게 도움이 되어요. 저도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국사면 목차만 외우고 가요. 차례.
네. 목차만.
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시험 보면서 상상을 해요.
아, 상상한다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답을 맞추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답을 맞추셨어요?
전략적으로 저는 네, 많이 잘했죠.
아, 그런 비법들이. 네. 지금, 아, 맞아요. 이런 거, 이런 질문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수 님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일단 왠지 저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DNA에 있긴 하지만 창의성이 왠지 조금 더 이렇게 어릴 때 더 잘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어린이들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거리낌이 없고 네. 창피한 걸 몰라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던진 질문이 너무 궁극적이에요.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막 그래요. 그걸 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우주가 태어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뭔가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면서 네. 이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른이 우리가 되다 보니까 꺼리기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더 먹으면 네. 이제 약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거나 반복하지 않는 나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는 것에 좋은 게 네. 대충 내가 하고 다녀도 그런 게 오히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편하게 내뱉는 네. 그런 발언권을 확보하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걸 10분 활용해서 조금 그냥 도발적으로 네. 뭐 던져보면 뭐 아, 너 실성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 너 그 나이에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직 젊네?
신선하게 느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요체는 어쨌든 그런 질문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네.
또 의외로 저 맹김 먹던 얘기 했잖아요. 의외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맹김이 이제 살짝 얘기하신 그게 또 우리 카페인 분들의 어떤 창의성에 약간의 이렇게 좀 자극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김을 제가 밤하늘에 표현했잖아요. 네네. 이랬더니 또 어떤 카페인 분은 그러면 소금은 무엇인가요? 별인가요? 이렇게 지금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 응용 되게 많이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해줬을 때 네. 얘기할 텐데 어쨌든 거기 그러면 따뜻한 밥에다가 김 싸먹어보는 그 느낌. 그다음에 차가운 거에다가 소금 좀 쳐가지고 김 싸먹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고 즐길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진짜. 아니, 맞아요. 이런저런 실험들을 아예 할 생각을 못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은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잘라서 먹어야 된다. 근데 그냥 길쭉하게 그 김밥에 들어가는 소세지처럼 잘라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풀어지는 게 그런 모양에 따라서 풀어질 때의 순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느낌도 다 틀리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고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좀 길러질 것 같아요.
지금 김 얘기만으로도 기뻐하신 네. 거. 아니, 오늘 등장부터 김 얘기로 시작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석기시대부터 100만 년 전부터 이어진 창의성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무리는 김으로. 이렇게 뭔가 김밥같이 이렇게 싸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다음번에 그 해조류 얘기할 때는 정말 네. 이부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아, 오늘 이 이야기 나눈 거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또 깜짝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창의성의 기원 이 책이 약간 이제 문턱이 좀 높은 책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한 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맥락은 사실은 다 들으면 공유하거나 끄떡일 수 있는 맥락인데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과학적 소양, 과학 네. 소양 같은 것들이 뭐 보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뭐 약간 공감을 해 주셨다면 네. 저는 고맙죠.
책을 또 찾아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렇죠? 박사님 오늘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흥미로웠고요. 아, 다음 시간 또 이제 어떤 규모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벌써 기다려집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박사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효신의 해피투게더에 이어서 바닐라 어쿠스틱의 나와까지 띄워드렸어요. 5890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서정원입니다. 이모가 북카페 함께 듣자고 해서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참기름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려고요 하셨네요. 와, 오늘 이게 정말 갑자기 이게 창의성 얘기하다가 훅 나온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활용이 되는 걸 보니까 뿌듯하네요. 이 사연 보고서 지금 이명현 박사님이 가시기 전에 사연 하나 또 그 사연이 아니고 레시피 하나 또 공개해 주셨어요.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참기름 넣은 거 말고 다른 버전으로 후추를 살짝 뿌리면 그것도 맛있대요.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후추를 뿌리고 혹은 이게 참기름에다 후추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참기름 버전, 후추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다고. 지금 가시기 전까지 스튜디오를 떠나시기 전까지 어릴 때 그런 거 다 하잖아요. 12살, 13살 때 라면 찬물에 바로 넣고 끓이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북카페 수뇌부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아니 왜 라면을 찬물에 넣죠? 이런 느낌. 그래서 과학자가 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참기름 아이스크림 요 레시피 창시자인 이 정재승 교수님 이렇게 예고편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북카페에 오십니다. 한 번 더 네, 그분께도 한번 이 아이스크림과 참기름의 결합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8331님 언니 북카페 인기템 방풍나물 방풍나물이 북카페 인기템이 됐군요. 아, 조금 전까지는 제가 마치 이게 텃밭에 있는 방풍나물 얘기한 느낌인데 지금 이 사연 8331님 사연 통해서 보니까 벌써 방풍나물이 인기템으로 북카페 이달의 인기템으로 이렇게 포장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집 텃밭에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점심 준비하다가 뒤뜰에 뛰어가서 찍어왔어요. 옆에 취나물이랑 신선초도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와, 텃밭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 요즘 부러워하는 그런 땅을 가진 분이네요. 땅에 우리 집 텃밭에 있는 이 텃밭에 방풍나물, 취나물, 신선초 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걸 그냥 심어서 자라면 그대로 그냥 혹 해서 이게 가깝게 내 집 식탁까지 오는 그 경로가 이렇게 짧을 수 있다. 요런 삶을 살고 계신 거죠. 네, 푸릇푸릇한 이 방풍나물 사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달의 인기템이 이렇게 방풍나물이 됐네요. 북카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살짝 얘기했었던 제가 최근에 한 200번 들었다. 사실은 퇴근송인데 퇴근길 동행, 퇴근길 메이트인데 출근길에도 들어요. 오늘 오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노래인데 북카페에서 소개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네 오늘 지금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러썸 디어리라고 하는 가수의 They Say It's Spring라는 곡 지금 함께 같이 들어보죠.
신간이요.
오늘 북카페에 새로 입고된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름들이고요. 박훌륭 작가의 책입니다. 박훌륭 작가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동네 책방 주인장이자 약사죠. 약국하고 책방이 같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박훌륭이라는 굉장히 누가 들어도 본명이세요? 이름이 너무 재밌는데요? 박훌륭?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같이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을 가진 작가입니다. 이 나를 둘러싼 존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어릴 때 같은 동네에 김으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박훌륭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 같은 동네에 김으뜸이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 다니던 속셈 학원에는 박성실 원장님이 있었고요. 이들은 최고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름에는 나를 끌어주는 특별한 힘이 있으니 말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되는 에세이입니다. 이 장미, 으뜸, 성실 요런 이름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이 박훌륭 저자, 이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가진 힘을 너무나 크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특별함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삼행시의 달인 이라고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북카페에서 한번 책 추천을 받으려고 이 동네 책방, 이 박훌륭 씨의 책방에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삼행시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삼행시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그 역사에 이름에 대한 애정, 이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와 힘을 믿는 그 마음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특별한 이름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만은 아니고요. 이 작가가 만나고 경험한 어떤 대상과 또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 또 작가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책방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얽힌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참 재밌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인간관계에 질려서 관계를 맺는데 항상 소극적인 내가 책방 손님에게만은 적극적인 성향이 된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들과 주고받는 긍정의 에너지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일까? 엄밀히 따지면 가게 사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났고 심지어 직접 본 적 없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한 사실관계를 넘어 서로 재미있어 한다는 거다. 뭐든 재미가 우선인 나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책방은 이런 감싸주고 함께하는 재미가 있어서 좋다. 특히 작은 동네 책방은 이런 게 장점 아닐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조만간 대대적인 삼행시 100일장 열어서 함께 재밌어 할 기회를 또 만들어야겠다. 커밍순 이러면서 요 페이지가 참 재미있게 와 닿았습니다. 이 동네 책방 주인 굉장히 수다스럽다라고 여겨지는 동네 책방 주인이 있다면 우리 카페인 분들 그분이 원래 애초부터 수다스러웠을 가능성 말고 혹시 굉장히 수줍어하는 분이 아닐까? 혹시 별로 말을 그렇게 많이 섞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수다스러워지고 왠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가게 주인과 소비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책을 좋아하고 책을 고르고 싶어하고 책을 추천하고 싶어하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책의 마음을 연 그런 동지들, 너무나 가까운 이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북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저도 우리 카페인 분들과 사연을 주고받고 이렇게 읽고 또 미처 소개는 못 드리지만 아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단골 카페인 분들도 계시게 됐는데 제 마음에 들어온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참 이 북카페라고 하는 공간 우리도 책을 매개로 만나고 있잖아요. 읽지 않아도 들으면서 말하면서 근데 이 공간이 참 사람을 수다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득 또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수다스러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쯤에서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2606님, 저는 지금 정신이 번쩍 뜰 만큼 얼음 가득 채운 아이스 얼그레이 민트티 마시고 있어요. 근데도 정신이 멍하네요. 유난히 바쁘고 힘든 요즘 자도 잠이 계속 와서요. 잠이 번뜩 깰 만한 음식 뭐 없을까요? 하셨네요. 요 아이스 얼그레이 민트티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 자도 잠이 계속 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10시에 잔 것 같거든요. 밤 10시에. 굉장히 빨리 자는 편인 거죠. 저의 평소 스타일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시기에도 10시에 자는 것은 근데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약간 잠이 계속 포근하게 오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이 번뜩 깰 만한 음식 아이스 얼그레이 민트티에서 그 아이스를 얼음을 아그작 씹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약간 저작 활동 있죠? 글 쓰는 저작 말고 이 저작근을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씹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오늘 카페인 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이 사연 속에 그렇게 쭈꾸미가 많네요. 이 쭈꾸미 쫄깃쫄깃한 요 느낌에 좀 한번 잠을 맡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정혜님 회원 가입하고 첫 출첵합니다. 옥상 텃밭 풀 뽑고 그늘에서 차 마시며 EBS와 함께하니 극락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이 극락까지 북카페의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느낌이 또 이상하네요.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극락에 이르기 전에 지금 최정희님 노동을 하셨어요. 옥상 텃밭 풀을 뽑았다고 이미 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새참처럼 그늘에서 차도 마시면서 그리고 지금은 극락에 도달하신 거죠. 네, 극락을 조금 더 즐겨주세요. 극락은 12시부터 2시 요때에 매일 옵니다. 낮이든 밤이든 극락이 좀 성실하네요. 극락치고는 그렇죠. 최경자님 출석해요. 76세예요. 바느질이 취미라 방송 들으며 카페에 앉은 느낌이 나네요. 좋은 음악과 커피 한잔 마시며 시간을 보내렵니다 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북카페 즐기는 방법을 이미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느질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하면서 북카페에 귀를 기울여 놓고 지금 내 손과 손으로 커피잔을 잡고 홀짝홀짝 이렇게 코와 입을 적시면서 내 기도를 적시면서 누리는 이 두 시간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이 전해져서 저도 물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 닫을 시간입니다. 스탬프 찍어 드릴까요? 제발 짐, 그녀가 사정했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겠어요. 누가 우리 얘기를 듣는다는 거지? 에마가 들을 리는 없고. 라디오가요. 존 치버의 기괴한 라디오 중에서 네, 오늘 제가 찍어드린 이 문장 스탬프는 존 치버의 소설 기괴한 라디오였습니다. 아, 이게 눈으로 볼 때랑 또 기괴하다라는 게 발음이 참 어렵네요. 기괴한 라디오. 근데 이 소설 속의 라디오도 정말 어렵습니다.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디오 안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막 잡음처럼 전파 방해가 일어나서 막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리다가 깔깔 웃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주인공이 나중에는 내 얘기도 어디론가 송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기괴한 라디오,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어떤 약간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에 풀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대신 사연을 보내주셔야만 제가 알 수가 있고요.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나 몰래 이야기가 나가는 것보다는요. 오늘 커피 쿠폰 4908님, 7774님, 3195님께 보내드릴게요. 끝곡으로 퀸의 라디오 가가 준비했어요. 수요일 오후 기분 좋게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